사도행전 18장 5절과 6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우리가 현재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내용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건 2차 선교의 모든 것들이 거의 다 비슷했죠. 전반부에 있었던 사역을 다시 한 서너 가지 반복되는 그 사역들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어제는 1절부터 4절 첫 번째 내용을 보았고 오늘 보니 5절과 6절 내용이 두 번째 사역했던 내용입니다. 절수로는 두 절밖에 안 되지만 조금씩 본문을 잘라서 좀 상세하게 설명하고 다시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현재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에 바울 혼자 사역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원래 처음 2차 선교행을 떠날 때는 바울, 실라 이렇게 두 사람이 출발을 했다가 나중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만나서 팀을 이루고 세 사람이 함께 떠났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치면서 베레아에서 핍박을 만나서 급하게 떠나오느라 바울만 아테네로 내려왔고 실라와 디모데는 그대로 그냥 베레아에 남아 있었죠. 그래서 아테네에서 사역할 때랑 지금 고린도에 사역할 때 이 사도 바울만 일행 원래 첫 일행 중에서는 사도 바울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레아에 남아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고 하는 표현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베르야가 마게도냐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르야에서 내려왔다 이거를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바울은 베르야에서 아테네로 올 때에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타고 오는 길 말고 베르야에서부터 내륙 지방으로 그러니까 그리스가 쭉 있으면 배를 타는 건 오른쪽 이렇게 위쪽 오른쪽 변으로서 이렇게 타고 내려오 반도로를 타고 내려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배를 타고 내려오는 게 여의치 않아서 내륙으로 가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륙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쪽에는 산지들이 있습니다. 산지들이 있어서 험한 곳들이고 뭐 오늘날에도 수도들이 있고 이런 곳들이거든요. 뭐 경치는 좋다고 합니다만 다니긴 어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도망을 치다 보니까 내륙으로 들어가서 마게도냐 내륙 지방에서부터 위로 쭉 내려와서 고린도까지 왔다. 굉장히 험하게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튼 지금 현실은 어떠냐면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팀을 이루었던 세 사람이 다시 합쳐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실라와 디모데만 언급이 나왔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또 다른 두 명의 사람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과 함께 팀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절에서는 이 실라와 디모데 두 사람만 내려온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 팀을 이루고 있는 건 다섯 사람인 겁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함께하고 있었던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 다섯 사람이 함께 팀을 이루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선교행을 다닐 때 1차 그리고 2차 지금 그리고 앞으로 3차 선교행을 다닐 때에도 제일 훌륭한 팀이 지금 형성이 된 겁니다. 바울이 다니면서 이렇게 여러 사람 다섯 명씩 같이 다녀본 적이 없고 또 이렇게 복음에 있어서 복음 선포하고 이런 데 있어서 같이 뜻을 합하고 같이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동역자들이 이렇게 같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는 이 5절 읽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이때를 추억하면서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이 참 훌륭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선교팀에 있어서 어찌 보면 이 어벤져스 같은 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완전체가 딱 형성된 뭐 애들 우스갯소리로 하자면 독수리 오형제 중에 처음에는 한 녀석, 두 녀석 이렇게만 있다가 지금은 오형제가 다 모인 거나 마찬가지인 이제 불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모여있는 아주 훌륭한 팀이 만들어진 그게 5절에서 시작하는 정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러면 이렇게 다섯 명이 다 팀을 이룬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5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냐면 말씀에 붙잡혀.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표현이죠. 이거 뭐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밝히 증언을 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말씀 사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만 놓고 보면 바울이 사역한 것은 언제나 그렇지만 훌륭하고 아름답고 또 온전하게 올바르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참 이게 또 사도 바울과 그 일행에게 너무 송구하지만 또 한편 이렇게 생각해도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까 싶은 마음이 가끔씩 마음에 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바울이 사역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좀 면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훌륭한 점이지만 동시에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어떤 점에서 아쉽냐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것까지는 좋은데 도대체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는가 보시면 이 본문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했던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앞부분에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말씀을 선포했던 대상을 유대인들에게 표현하지 않고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고 회당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두 부류였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 두 번째는 헬라인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명시적으로 유대인 헬라인에게 복음을 줬는데 지금은 보면 헬라인이 빠져 있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왜이 부분을 기록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왜 이거를 회당에서 전했다 이렇게 표현을 안 했을까?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앞부분에서 바울이 회당에서 전했는데 지금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회당이라는 표현을 안 썼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계속 우리가 이 사도행전 선교행을 다니는 걸 보다 보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면 항상 열매가 있었는데 그 열매는 뭐였냐면 경건한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당 안에는 혈통상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혈통으로 보면 이방인이었던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의도적으로 기록한 거죠. 회당에서 전했다 이러면 이방인들도 포함이 될 텐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거 원래는 선교 사역을 나왔으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그나마 회당도 아닌 유대인들 중심인 그런 사역을 하는 거죠. 이렇게 놓고 생각해 보면 뒤에 있는 표현이 뭐 사도바리 설교했던 내용을 완전하게 다 기록한 것은 아니겠지만 설교했던 내용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밝히 증언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언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일단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한편으로는 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에 대해서 기타 등등에 대한 내용들은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 부분들을 혹시 생략된 것일까? 아니면 사도벌이 설교를 안 했던 것은 아닐까? 등등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 5절 내용을 전체를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5절은 처음에 누가 사역했는가? 두 번째로 누구에게 사역했는가인데 사도 바울이 이 선교행 다니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일 훌륭한 팀이 이루어진 겁니다. 팀의 완전체가 이루어진 겁니다. 동역하는 무리가 생긴 거죠.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팀이 구성되었는데 그러면 그 팀이 구성되었으니까 사역을 할 때에도 더 이상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게 풍성하게 하나님 뜻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사역을 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빌립보에서 사역했던 게 지금 여기서 한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합니다. 그냥 루디아 가정을 만난 게 간수에게 사역한 게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했던 게 지금 여기서 사역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합니다. 베뢰아에서 사역했던 게 지금 여기서 사역하는 것보다 훌륭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수치만 놓고 보면 단순한 모습을 놓고 보면 비록 빌립보에서는 데살로니가에서는 베뢰아에서는 지금보다 훌륭한 팀은 아니었지만 지금보다 더 온전하게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훌륭한 팀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유대인들에게만 사역을 하고 있는 이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팀을 만들어 주신 것일까? 이렇게 가장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쉬운 점이에요. 아쉬운 점.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그냥 시골 주방에서 시골 이렇게 부엌에서 밖에서 불때고 이러면서 음식을 해도 훌륭한 음식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호텔 주방처럼 모든 설비가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데 거기서 그냥 라면 끓이고 있는 것과 비슷한 그런 양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조금 더 아쉬운 거죠. 결국 이렇게 사역해서 결과가 어땠는가? 6절을 보세요. 결과가 아주 냉혹하게 나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대적하고 비방했다. 여기 보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앞부분에서는 계속해서 회당에 가서 사역을 했어도 그 회당에서 사역했던 것을 듣고 회심한 이방인들이 생겼다. 혹은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좋게 여겨서 다음 주에도 와서 설교를 해달라. 이런 식의 내용들의 결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 결과가 없습니다. 바울, 실라, 디모데가 다 뭉쳐있는데,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함께하고 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도리어 그냥 대적당하고 비방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적과 비방을 들으면서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면, 6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거 많이 듣던 표현입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에도 유대인 중심으로 사역을 하다가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하고 박해를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 가지 않구나.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옮겨왔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2차 선교를 하면서도 그 잘못을 어찌 보면 그 아쉬운 점을 또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방인에게로 갔어야 됩니다. 이방인에게로 가고 유대인들이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듣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유대인 중심으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서야 다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게 하나님 뜻에 합당합니다.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런 결국 결과를 맞이하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건 참 불행한 일인데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대적하고 비방했던 것.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로 가겠다고 결심하게 된걸 놓고 보면 어찌 보면 불행하긴 하지만 유대인들의 불순종이 유대인들이 악하게 행동했던 것이 바울 일행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옮겨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한 걸음 진전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우리 오늘 5절, 6절 바울 일행이 두 번째 했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내용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다시 정돈해서 스스로에게 적용해보고 또 말씀을 정돈해봤으면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역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자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동역자들이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은 이후에 고작 이런 종류의 일밖에 하지 않는 과거의 관습대로 행동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게 붙어 있는 대로, 내 습관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행동을 하고 마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결국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옮겨가는,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이 바울이 유대인 중심으로 사역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더 이상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를 늘 생각하고 스스로를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만 놓고 보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일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있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지르지 않고 잘못하고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생각해보면 이전보다 훨씬 더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좋은 것들을 나에게 주셨는데, 더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는데, 더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셨는데, 근데 고작 나는 예전에 하던 것만큼만 하는, 혹은 그만큼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삶을 살면서도 신앙생활이나 일상생활이나 다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내게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과거의 신앙생활하고 과거의 주님을 섬기던 것만큼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 우리가 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는 분은 아니지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별로 좋아하는 목사님이 별로 많지 않네요. 제가 종교학과에 대학을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정필도 목사님이란 분 때문이었는데, 부산 수영로교회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늘 하던 이야기를 가끔씩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이 하시던 얘기가 그런 거였어요. 자기는 부자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돈이 많고 편안한데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까? 정말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자기는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교회 가면 먹을 거 주니까 교회 가고, 잠잘 곳이 없어서 그래서 교회 가서 철야하고 그랬는데, 방뜨뜻하고 먹을 게 있는데 왜 교회 와서 철야를 하고 왜 교회 와서 금식을 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때들이 참 많죠. 월세를 살고 전세를 살 때는 돈이 쪼들리고 힘들 때에는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했는데, 자기 집을 사고 건물을 사면 교회 나오는 일이 없어지는, 이전보다 더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전보다 더 좋은 여건이 생겼는데 더 열심히 더 크게 주님을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참뭐더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전과 똑같이 하거나 더 쪼그라드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없는지 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큰 은혜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동시에 그에 합당하게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귀 쓰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20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오늘날 얼마나 더큰 은혜들을 우리가 받았는지 모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 볼 때에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더 많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더 좋은 주님의 동료들, 신앙의 동지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이모저모로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채워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또 주의 뜻대로 직분 감당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가 과연 이전보다 더 많이 나아졌는지, 이전보다 더 담대한 모습이 되었는지, 이전보다 더 기쁨으로 고난을 감내하는 자들이 되었는지, 주님, 우리가 생각해 볼때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로 큰 은혜를 받는 사람, 더 훌륭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섬기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사람, 담대함으로 주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설령 지금 나의 모습이 죄를 짓는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아쉽고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잘 찾아내어 더욱더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